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시한부를 띄고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죽기 전에 철들면 늦게라도 지킬 수 있는 계명이지만 5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한부가 있는 계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노나라 사상가인 증자는 말하기를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황소를 잡아드림이 살아계실 때에 닭 한 마리 잡아드림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못 나간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 죽은 다음에 제사밥 못 찾아 먹을까 봐 교회 못 나간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뭘 먹을 수 있어요? 무슨 유교가 무슨 효의 종교라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참된 효의 하나님 위치에 두고 공경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제사상을 풍부하게 차리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은 잘 먹을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은 밥 한 톨 못 먹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우리나라 라디오에 부동의 신청곡 1위 곡이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부동의 1위. 그것은 나훈아의 불효자는 옵니다. 이 곡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한들 다시 못 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핏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의 금의 환향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이게 왜 부동의 일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too late,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머리를 하얗게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누님들의 반대에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머리를 하얗게 하고 제가 거울을 쳐다보니까요, 제 모습이 아니고 아버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아,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도 하고 싶을 수 없는 때가 곧 오는구나. 이게 5계명입니다. 또 5계명의 특징이 있다면 10계명 가운데 2계명과 함께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는 계명이 딱 두 개거든요. 2계명은 어느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 천대에 수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서 천종산삼 이런 거 만벌씩 보고 잡수지 마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이 5계명의 특징이 있다면 대인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도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효도의 의미를 넘어서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순종하고 권위와 직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 64번 문제가 바로 이 오계명을 다루거든요.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 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또 직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는 삶을 인간다운 삶의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계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이 아니고 공경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보통 카베드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물건을 저울에 달다 이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화롭게 하다, 영광 돌린다, 이것을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겁다, 비중 있고 중요하다, 어떤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라 중요하다, 참 소중하다, 이러한 뜻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순종은 pure blood입니까? 그게 아니고 순종은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하기 싫어도 따르면 순종입니다. 공경은 아닙니다. 공경은 뭐냐면 스스로 원해서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높이며 그 뜻을 받드는 것이 공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병들어가게 되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부모보다 자식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점점 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요즘 저도 포함입니다만은 자식에게 돈 쓰고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은요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에게 뭐 하는 것은요 아까워요. 근데 그게 무슨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거는요 짐승들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짐승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 개도요, 강아지 아프면요, 웁니다. 그리고요, 그거를 핥아주고요, 그걸 돌보고, 그게 개가 자기 새끼 아프면 그건 개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어미가 아픈데 끙끙대고 우는 거 없습니다. 잠 잘 잡니다. 이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잘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인격이에요. 그건요 개와 돼지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 동물적 본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짐승은 못하는 거예요. 도덕과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형상이 그나마 남아서 회복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 병들어가는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남은 소용없어. 부부간에 있어서도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도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우리라는 개념이 없고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러니까 배려심이라는 게 없어요.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이게 부부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졌다. 어느 부서에서 먹었어. 막 화가 나가지고 저는 그래요. 교회는 식구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 사과 하나 아들이 먹었다고 해서 어떤 놈이 먹었어?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 있어서도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못 참고 못 견뎌 하는 것, 그런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계명, 이것은 권위에 대한 질서와 최종적 권위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흥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오계명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질서입니다. 질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5계명에는 있어요.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사실 오계명이 왜 소중하냐면 부모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명 창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와 대리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권위 앞에 순종하고 질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한다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써야 할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예외적으로 경외하는 단어를 써도 되는 대상을 말씀했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는요 경외하라 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주는 권위가 크다라는 거죠. 그 권위 앞에 질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모든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다가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에 대한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입니다. 부모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이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 짓던 일을 하다가 뭐 심심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대낮에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인 함이 가서 봤어요. 보자마자 돌아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욕한 거예요. 아버지가 노망들린 것 같다. 술 먹고 대낮에 벌거벗고 누워서 자고 있다. 그래가지고 샘과 야벳이 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으로 덮을 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리라. 종도 아니고 가장 낮은 종의 위치로 저주하십니다. 샘과 야벳은 부모의 치부를 보지 않고 덮어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요 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야벳은 창대, 야벳을 창대케 하시리라. 야벳을 풍요로운 축복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실수는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거기에 대한 허물을 드러낸 아들 비방한 자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오벳 에돔의 집을 떠나서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과거에 한번 옮기려다가 웃사가 즉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마조마하게 언약궤를 기다리는데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막 열심히 좋아서 춤을 췄습니다. 그 춤을 추는 가운데 자기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보고 그의 아내가 미갈이 다윗을 보고 조롱합니다. 저게 왕이라고. 왕 체면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하체가 드러난 것도 모르고 저렇게 춤을 추다니 조롱했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미갈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무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시면은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결과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는데 미리암에게는 하루아침에 문둥병에 걸려 눈과 같이 하얗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권위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질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오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속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25살 때 대웅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어제도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었다고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제가 봐도요 저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분 많습니다.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훨씬 모든 일을요 정말 멋지게 감당하시는 능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주셨기에 주를 의지하며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직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와 모든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직분인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그 원로 장로님이셨던 분이 병원에 거반 천국문 앞에까지 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제가 갔더니 의식을 찾으셔서 함께 제가 찬송을 부르고 장로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내 손을 붙들더니 자기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제가 장로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장로님이 저보다 영성도 뛰어나시고 모든 면에 저보다 훌륭하신데 부끄럽게 왜 제 손을 머리에 얹으셨어요? 그 장로님이 27살 때 장로 피택 받아서 평생 장로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권영국 목사의 축복받은 게 아니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성직자의 축복을 사모하며 받은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귀한 직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계명은요 질서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 또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또 교회에서 내게 주신 성직들, 모든 권위에 대해서 질서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장로라고 저게 집사라고. 저는 그런 분들은요 두렵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오계명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고 감당하라. 이게 이계명, 오계명입니다. 여러분, 자식 없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그건 부모가 낳고 사건이 있어서 못 만났을 뿐이지 세상에 무슨 뭐 알에서 튀어난 생명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님이 계시지요.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천하의 권위를 다 가졌어도 내가 모든 물질을 다 소유했어도 내 위에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게 생명을 부여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잘나도 최종적 권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형제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우리 아버지를 섬겨 공경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그리고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폭군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얼마나 때리고. 우리는 기억나는 거라고는 아버지한테 매일 맞은 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죽이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까? 자기가 교회 예배드리는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와가지고 자기 개패듯이 패갖고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도 공경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계명에 형제님 많은 빼놓고 공경하라 그런 말은 없네요. 공경하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최고의 공경은 참는 게 아니고 예수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는 최고의 공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항상 옳아서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형제가 아들 둘, 딸 둘입니다. 그래서 형님하고 나하고 이제 아들이 둘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한 15년, 20년 전쯤 낸 것 같아요. 한 번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머리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대요. 그런데 요즘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가 샴푸가 독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빨랫빈으로 머리를 감든지 다이알 비누로 옛날에 그렇게 머리 감을 때는 머리 안 빠졌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다. 그 말을 듣고서요. 저는 당장에 엄마 그걸 아이 그래 말이 되니 샴푸가 얼마나 연구해서 머리에 좋은 영양분을 주는 건데 그때 아니다. 옛날에 샴푸 안 쓸 때는 그렇게 안 빠졌다. 우리 형님은 예. 그리고 지금까지 다이알 비누로 머리 감습니다. 머리 다 빠졌어요. 지금 여기 이만큼 남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의 말씀이 항상 맞다. 그래가지고요. 다이알 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보다는 훨씬 더 효자입니다. 여러분, 오계명을 통해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 잘 믿고 순종하는 것처럼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스스로 내가 힘을 가지고 결정한다면 그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 날라리처럼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지금도 풍성한데 뭐가 더 바라고 주세요 주세요, 그게 기도 생활은 아니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결정함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결정을 묻기 위하여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것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말씀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안 봐도요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몰라도요 신앙 생활하고 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근데 왜 말씀 생활을 왜 합니까? 이유는요, 최종적 권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이게 말씀 생활이에요. 최종적 권위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요 말씀 볼 거 없어요. 왜 봅니까?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5계명에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최고의 축복들을 약속해 주신 것이 5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잖아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잠언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잘된다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to do well, to be well, all is well. 하는 일마다 형통한 축복, 누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문제 찾지 말고 부모님부터 찾아가세요.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 잘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to make merry, 기쁘게 한다,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 행복이 없으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뭘 먹어도 기쁨도 없고 감정도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부모부터 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은요, 육신의 생명에 그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계대를 잇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전통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1년에 한 번씩 효자상을 줬는데 효자상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그 마을은 효자상은 그 사람이 혼자 탔습니다. 그래서 원님, 새로 원님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부모에게 하는 일이 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매년 한 얘기죠. 예, 저희 어머님이 10년 훨씬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 홀로 계셔서 너무 제가 마음 아파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어머니, 아버님께 문안 드렸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어도 아버님 좋아하는 반찬을 한 번도 겹치지 않도록 바꿔가면서 맛있게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아버님을 모시고 가까운 개울가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게 하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들로산으로 여행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저녁 때 되면 아버님이 늘 허리가 아파서 끙끙거리셔서 아버님 주무실 때까지 허리 주물러 드리다가 어깨 주물러 드리다가 아버님 잠들면 제 방으로 갔습니다. 이 진짜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님이 이 나쁜 놈, 저놈을 당장 곤장 열대를 쳐서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곤장 맞고 피똥이 져가지고 집에를 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효자를 어떻게 이렇게 효를 몰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왜 맞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합니다. 원님이 나를 매로 친 이유는 불효라고, 아버님이 홀로 된 지 10년이 됐는데 이 불효한 놈 혼자 살게 했다고, 장가 보내지 않았다고 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는 말이, 야, 이번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원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이민 생활에 노인들의 고독함이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노인 되면 돈이 뭐가 쓸 데가 있겠나 그러지만 노인들의 80%가 경제적인 허덕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이 고독함 속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불러줄 때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자식들이라도 한 번씩 무난하면 좋은데 점점 더 자식이 이민 생활에 바빠지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 자식이 오래간만에 전화하면 나는 잘 지낸다,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 열심히 자녀 돌보고 바쁜 거 안다, 그러면 아, 우리 정말 우리 아버님은 헤아려 주기도 잘 헤아려 주시는구나, 그래서 전화 또 안 하고 아버님은 외롭게, 노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 꼭 시집장가 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독합니다. 하도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법으로 세워서 부모를 강제적으로 이를테면 뭐 한 달에 한 번은 찾아봐야만 된다는 그런 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도 부모 공경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 하면 징계하겠다고 법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부모 효도를 가지고 법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시집들을 안 오려고 그래. 부모님 모신다고 그러면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나라가 세운 법이 뭐냐면 부모 모시면 택스 감해준다, 세금 조금 내게 해준다, 그래가지고요 법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계명으로 듣지 맙시다. 이건 최고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기본이에요. 이거 안 돼 있으면 나머지 잘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시한부가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근본이 되는 법입니다. 모든 권위 앞에 질서를 지킵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머리를 숙여야 하는 존재,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삽시다. 그래서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한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